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43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괴롭히는 대기오염의 약 4분의 1이 신발이나 가전제품, 장난감 등 전 세계에 공급되는 각종 물건을 만드는 중국 내 공장에서 비롯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 연구 결과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중국에만 머물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와 미국의 대기까지 뿌옇게 만든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 중국 수도 베이징이 다시 기준치 수십 배가 넘는 초미세먼지를 동반한 스모그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대기오염 때문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은 특히 겨울에 심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자들이 중국에서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양을 분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외국에 팔리는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특히 2006년에 집중해서 조사한 결과 중국 안에서 배출된 이산화황 가운데 3분의 1이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4분의 1, 그리고 검은 탄소의 6분의 1이 중국 수출 산업에서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대기 오염과 관련된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보고서를 쓴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바인 교정에서 가르치는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는 이런 사진들을 다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도시들이 시커먼 공기로 뒤덮여 있고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진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구실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번 보고서는 중국 수출 산업과 관련이 있는 오염 가운데 21%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수출 산업이 만들어내는 오염 물질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기상학 모델을 써서 2006년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스티브 데이비스 씨의 설명입니다.
미국 서부의 대기를 오염시킨 이산화황 가운데 약 4분의 1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모델 분석 결과 2006년엔 중국에서 건너온 오염물질 탓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대기 오존의 양이 법정 허용 기준을 넘기는 날이 이틀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지난 2006년 대기 오존치가 기준치를 넘었던 날이 1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은 미국 서부에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미국 시카고시와 주변 지역에서는 대기 오염도가 법정 기준을 넘는 날이 열흘이 채 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온 오염물질이 여기에 이틀을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도 역시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브 데이비스 씨는 이런 현상이 다 중국 탓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쓴 과학자들은 중국의 대기가 점점 더러워지지만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미국의 공기는 더 깨끗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화학과의 레니 장 씨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의 대기 오염에 일조한다고 말합니다.
What this paper is saying is that China is playing a role in terms of polluting the air in the U.S.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미국도 사실 중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바인 교정의 스티브 데이비스 씨는 자신들이 쓰는 물건을 만들어내느라 중국의 대기가 오염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중국산 물건을 쓰는 나라들이 중국이 대기 오염을 해결하는 걸 도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체 장기의 움직임을 동력으로 충전하는 축전지 기술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개발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피에조 전기, 즉 압전기라 하면 수정이나 전기석 따위의 광물을 압축하거나 길게 늘릴 때 양극의 음향의 전위차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에로 전기의 성질을 가진 물질에 압력을 가하면 전류가 발생하는데요. 가령 고무띠를 늘리면 이때 전기가 나온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소속의 존 로저스와 동료 과학자들이 신축성 있는 플라스틱 끈에 피에조 전기 물질이 부착된 형태로 낮은 수준의 전류를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로저스 씨는 이 장치가 움직이는 장기에 부착돼 작은 전류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And that turns out to be a useful characteristic because
심장이나 폐 또는 횡격막 같은 장기에 설치됐을 때 장기의 자연적인 움직임으로 피에로 전기 장치도 구부러지는데요. 이게 아주 유용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로 전기 장치가 구부러지면서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긴 전류는 아주 작은 침만한 축전기에 저장되는데요. 여기에 저장된 전류가 심장 박동기 같이 인체 안에 들어간 의료용 기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에조 전기 물질이 들어가 장기 움직임에 따라 전류를 만들어내는 기기는 심장 박동기뿐만 아니라 인체 안에 들어간 심장 검사기나 신경 자극 장치를 구동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축전지로 움직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수술해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장기를 지닌 소와 돼지 그리고 양에 새로 개발한 피에조 전기 장치를 시험했는데요. 그 결과 새 기기가 심장 박동기를 움직이는 데 충분한 8V의 전기를 만들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실험실에서 피에조 전기 장치를 2천만 번 이상 앞뒤로 구부렸어도 기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 개발된 피에로 전기 장치가 기존 의료기기에 들어가 있는 축전지의 사용을 줄이거나 이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기기 개발에 참여한 존 로저스 씨는 이제 이 장치를 사람에게 실험해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보급하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리겠지만 저는 아주 낙관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피에조 전기 장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참 짧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포유류 중에서도 오래 사는 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인간이 왜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오래 사는지 그 이유를 밝혀서 화제인데요. 오늘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에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 수명이 요즘 대략 82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아까도 말했지만 포유류 가운데서도 오래 사는 축에 속하죠?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동물의 평균 수명이 고양이가 14년, 개 16년, 북극곰 18년, 말 28년이고요. 장수한다는 코끼리도 대략 70년을 산다니까요. 82년이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선 아주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이유가 밝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 과학자가 함께 연구해 봤더니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이 소모하는 칼로리, 즉 열량이 적어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제연구진은 사람과 각 동물의 평균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사람의 경우 비슷한 덩치를 가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또 신진대사가 느리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느린 신진대사가 오히려 노화를 지연시켜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람과 덩치가 비슷한 포유류와 인간이 소모하는 칼로리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네, 비슷한 덩치의 포유류가 소모하는 하루 평균 에너지량이 인간이 매일 마라톤을 뛰면서 소모하는 열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라톤을 뛸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포유류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칼로리를 많이 쓰는 거죠. 또 눈길을 끄는 점이 야생에서 사는 동물이나 동물원에 있는 동물 사이에서도 에너지 소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동물이 많이 움직이면 열량 소모도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 물리적 활동이 칼로리 소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가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진화한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인 셈이군요. 연구진은 또 인간이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서 아이를 적게 낳는 것 역시 장수 비결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